제3장 은혜의 본질. 첫날 저녁에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 말했고 어제 저녁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와 죄에 대해 충분히 교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은혜와 죄의 문제에 대해 좀 더 보충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은혜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보기로 합시다. 원천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구원의 강물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귀히 여깁니다. 구원의 강물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발원하여 흐릅니다. 동시에 만일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은혜가 있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도 사랑스럽고 긍휼도 참으로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임할 때 가장 보배로운 것은 은혜입니다. 사랑은 아주 좋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긍휼도 아주 좋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인 유익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유익이 되기 때문에 더 보배로운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긍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타락한 사람, 멸망한 사람,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추상적인 사랑과 충만한 긍휼의 느낌이 있을 뿐 아니라 필요를 채우기 위해 실제로 흘러나온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과 혈기에 속한 사람은 항상 긍휼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에서는 긍휼에 관한 말씀은 가득하고 은혜에 관한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은 긍휼로 족하고 은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없고 또는 거할 곳이 없는 상황이라면 긍휼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거할 곳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사람 속의 양심이 불안해하는 문제요. 하나님 앞에서의 형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조금만 간과해 주시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간과하시면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지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시고 보지 않은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지나치시거나 긍휼을 베풀어 간과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철저히 처리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에만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따지지 않으시며 긍휼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냥 지나치시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 자신과 부합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은혜에까지 이르러야 하며 우리의 죄 문제를 철저히 해결해야만 합니다. 만일 죄의 문제를 간과하신다면 하나님께는 긍휼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대충 계산하거나 간과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긍휼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죄를 깨끗이 처리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긍휼을 언급했지만 더욱 많이 언급한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세상에서 은혜를 나타내시고 어떻게 세상에서 은혜를 이루시며 어떻게 우리로 은혜를 얻게 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으로 의지할 데 없고 자격 없는 사람과 범죄자들을 위하여 크신 일을 값없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인 반면에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행위란 무엇입니까? 행위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업적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율법의 원칙을 중요시하지 않고 심지어 율법의 원칙을 반대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율법과 은혜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율법 시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 시대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돈을 갖다 주면서 다시 그에게 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은혜는 절대로 상반되고 서로 조화될 수 없는 두 가지 원칙입니다. 만일 사람이 은혜를 얻으려면 율법을 한쪽에 제쳐놓아야 합니다. 율법을 조칠 때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만일 사람이 율법을 따른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받으시도록 그분께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율법의 원칙과 행위의 원칙이 있다면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한다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이것저것을 요구할 때 나는 그렇게 행함으로써 그것에 응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있은 후에 율법과 행위의 원칙은 한쪽에 제쳐두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의지할 데 없고 곤고하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 특징과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과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필히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특징과 본질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죄인이라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타락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과 본질을 보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총괄적으로 말해서 사람의 행위는 세 가지, 곧 사람의 죄과 사람의 공적, 사람의 책임입니다. 사람이 올바르게 행하지 않은 모든 행위는 다 사람의 죄과이고 올바르게 행한 것은 다 사람의 공적입니다. 장래 감당하게 될 그것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즉 사람의 행위가 악함으로 죄과가 있거나 올바름으로 공적이 있거나 하나님의 이런저런 요구에 응하기 위한 책임이 있습니다.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죄과와 공적은 지나간 것이고 사람의 책임은 장래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져야 할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범하고 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위해 그분께서 일하시는 것이라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죄과와 합할 수 없고 사람의 공적과 합할 수 없으며 동시에 사람의 책임과도 합할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죄가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존재하지 않고 공적이 있는 곳에도 은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이 있는 곳에도 은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려면 그 안에 죄과와 공적과 책임 문제가 섞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죄과와 공적과 책임 문제가 섞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 특징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죄과와 무관하다. 하나님의 은혜의 첫째 특징은 사람의 죄과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범한 사람, 의지할 데 없는 사람, 하류층의 죄인, 약한 죄인, 경건하지 않은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만일 죄가의 문제가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은혜를 제하고 소멸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결코 사람의 죄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적게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육체에 속했기 때문에 사람의 머릿속은 율법의 사상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공적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얻을 수 있고 공적이 없는 죄인은 은혜를 얻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죄가와 은혜를 대립하는 위치에 둡니다. 만일 죄가가 있다면 은혜를 얻을 수 없고 죄가가 없다면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당신이 길에 나가서 어떤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은혜로 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내 죄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람은 죄가가 없어야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죄가가 오히려 은혜의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죄가가 없으면 은혜는 나타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죄가는 은혜를 저지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은혜를 나타내는데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빈곤도 역시 당신이 은혜 얻는 것을 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빈곤은 은혜를 얻는 조건입니다. 만일 당신이 빈곤하지 않다면 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더리에 있는 집회 장소로 주일마다 아침 일찍 8, 9명의 거지가 옵니다. 그들은 매우 시간을 잘 지킵니다. 매 주일 때가 되면 그들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당신 앞에 왔을 때 동전 한두 개를 주면 그들은 웃으면서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형제자매들 중 하나가 옷차림도 괜찮고 가정 환경도 나쁘지 않은 당신에게 달려와 동전 하나를 건네주면서 이 동전을 당신에게 주겠소. 동전 두 개만 더 보태면 요테야우를 하나 사 먹을 수 있을 거요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결코 그 동전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수치스럽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빈곤은 은혜를 얻는 조건입니다. 빈곤은 은혜를 매우 필요로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참으로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은혜를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모순된 말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 말보다 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병든 자이기 때문에 의원이 필요한 것과 같이 가난하기 때문에 구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우리를 저지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우리 자신의 상태가 전과 달라야 하고 전과 다른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자신이 전보다 더 거룩하고 좀 더 좋아져야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여, 만일 당신이 어떤 주의를 얻고자 한다면 아마 자격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진학하려고 한다면 수준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의사가 되려고 한다면 능력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일하고 장사하려고 한다면 재간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자격과 수준과 능력과 재간이 이런 일들에서는 유용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에는 자격, 수준, 능력, 재간 등의 문제가 조금도 논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의지할 데 없는 죄인이고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은혜를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충분히 낮은 위치에 있지 않고 너무 교만하며 너무 도덕적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죄가 크지만 동시에 교만의 죄도 큽니다. 한면으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필요가 있고 다른 한면으로 우리는 은혜를 얻을 수 없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있는 그곳에 은혜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넘쳤다고 말합니다. 넘쳤다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홍수, 큰 물과 같은 뜻으로서 물이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가나 시냇가에 나가보면 때로 물이 아주 높이 올라와 넘쳐서 강둑에 물이 남긴 자국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물이란 바로 두 번째 물결이 이전 수위보다 더 높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만일 같은 높이라면 일반적인 물결일 것입니다. 만일 전보다 더 높다면 그것은 큰 물입니다. 여기서 넘친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가 높이 이른 곳에 은혜는 그보다 더 높이 흘러넘쳐 죄를 덮습니다. 할렐루야! 죄가 높지만 은혜는 죄보다 더욱 높아 그것을 덮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묘하게도 사람들은 죄가 없어야 은혜를 얻을 수 있고 죄가가 있으면 은혜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죄가가 매우 심하고 높이 치솟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높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죄인의 위치에 오셔서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판결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라는 앞의 정의를 기억해 두십시오. 만일 우리에게 죄가가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 주실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게 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해결해 주심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내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얻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곧 내 병이 너무 심해서 의사에게 가기가 미안하니까 열이 내린 후에나 의사를 만나러 가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환자가 없듯이 이러한 죄인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조건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의 문제에 대하여도 하나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당신의 죄가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큰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뿐 아니라 작은 죄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해결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 스스로 죄를 해결하려 한다면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면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께서 담당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은혜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를 말한 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만일 당신이 겸손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한다면 당신의 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데 장애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에게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이 힘써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에게로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내려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첫마디와 24절의 첫마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 자연히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결코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자연히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죄가 왔기 때문에 은혜가 떠나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범죄는 세상 사람의 가장 큰 과실입니다. 그러나 죄가 은혜를 얻는 것을 저지한다는 이러한 사상은 세상 사람의 더욱 큰 과오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조건은 사람의 죄가가 하나님의 은혜와 대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죄가의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죄가를 처리하기 위해 나타난 것입니다. 그분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공적과 무관하다.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이 행한 것이 다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행위는 죄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 사람은 많은 공적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가 크고 자신이 극도로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선을 조금이라도 행해야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을 살펴보십시오. 첫째 무리는 자신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매우 소극적인 것입니다. 둘째 무리는 보다 적극적이어서 자기는 죄인이지만 선을 조금 행하면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어떠한 행실이 있고 공적이 있으면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무리의 생각은 장애와 관련된 문제이고 둘째 무리의 생각은 어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공적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여, 당신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는 조건 없이, 값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람의 공적이 들어있다면 즉시 은혜의 본질은 상실됩니다.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공적이 있는 한 하나님은 당신의 공적에 따라 당신에게 보답할 책임을 지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공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공적에 대해 반드시 보응과 보답을 하셔야 합니다. 보응과 보답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공적이 있고 보답이 있다면 은혜는 즉시 사라집니다. 오늘 당신이 한 달간 일해준 사람에게 한 달분의 급여를 주었다면 이것은 보답이지 선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신을 위해 일해준 이것은 그의 공적이기 때문입니다. 공적인 고로 이것은 은혜가 아닌 보답입니다. 보답이 있을 때 은혜는 사라집니다. 로마서 4장 4절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가의 문제는 우리가 은혜 얻는 것을 저지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공적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을 돕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상실되게 합니다. 대가가 요구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선물이 아닌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만일 어떤 이유와 까닭이 있어서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언제나 이유 또는 까닭이나 대가나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즉시 보답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와 같이 일단 보답의 문제가 생기면 은혜의 본질은 상실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보다 위에 서 있거나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 있다면 당신은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가 이것 또는 저것을 행했다고 말하며 그분께 당당하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처럼 늑달하지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 않았으며 매주 적어도 두 번씩 금식하고 11조는 못 내도 20분의 1은 낸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은혜란 무엇입니까? 내가 엄중히 말하거니와 은혜란 당신이 아무 이유 없이 받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즉시 삭스로 변합니다. 만일 당신에게 공적이 있다면 삭세 문제가 들어오고 은혜의 문제는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도 한마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한 번은 우리 집안의 어떤 사람이 올해 음력 연말에는 아무개 의사에게 무엇을 좀 선물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에게 선물하려고 하느냐고 물으니까 그는 자네 잊어버렸나? 지난달 내 동생 둘이 병에 걸려서 아무개 의사를 모셔왔는데 우리와 잘 아는 사이여서 돈을 받지 않았지. 그것 때문에 선물을 하려는 것이라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은 선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빚을 갚는 것입니까? 거기에 수고와 행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말해서 그것은 빚을 갚는 것입니다. 친구여, 만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공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공적이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당신에게 빚을 갚는 것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공적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일 나 니토생이 공적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하나님 당신께서 제게 은혜 주셨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나는 제가 구원받은 것은 당신께서 제게 빚을 갚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가슴을 펴고 나의 공적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 자신의 공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교만을 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분께 다만 감사하고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공적의 문제가 있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